예,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서부터 14절까지 읽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건이죠. 제가 1절부터 읽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 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렀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예, 여러분이 참으로 잘 아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시는 그 사건입니다. 사실 이삭이 죽어야 하는 것에 우리가 놀라기보다는 이제 성경 나중에 보면 율법에서 금지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라 하심에 저희가 놀랍니다. 나중에 율법을 보게 되면 그 신에게 이 세상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 같이 그 자식들을 그 신에게 바치고 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바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참으로 너무하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참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명령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이. 그러나 이삭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삭을 잡아 죽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이 아니죠. 이삭도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우리 다윗왕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죠. 자기가 엄청난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린아이들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그러나 그 어린아이들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어린아이가 죽으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저희는 이 언약을 믿기 때문에 언약적인 이 하나님의 그 뜻을 믿기 때문에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그 언약 백성의 자녀들이 죽었을 때는 소망을 저희가 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하고는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면 사실은 좀안될 수도 있는 것이 더 셉니다. 안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소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로. 그러나 성경의 소망은 확신을 갖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의 그 자녀들이 죽으면 저희가 그 천국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의 자식들이 아닐 때는 저희가 아무 말도 할수 없죠. 분명한 거는 어린 아이들이라도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린아이가 언제서부터 믿는지 이런 것을 의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죠. 뭐몇 살이 돼야지 되는 건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던 간에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 그것은 분명하죠. 그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1장에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에 가보시면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제 마리아가 아이를 배웠죠. 즉 예수님을 이제 배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한 예수님보다 한약 6개월 먼저 이제 아이로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지금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 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즉 엘리사벳이 지금 세례 요한을 베고 있는 그때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 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이오? 엘리사벳은 지금 그 아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죠. 나 주의 모친이 왔다 이거예요, 마리아 보고. 그리고 말하는 게 44절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것을 보면 지금 엘리사벳에 있는 그 이 세례 요한, 뱃속에 지금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가깝게 오는 거를 알고는 지금 뛰어노는 그런 모습이 여기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과적으로 지금 뭐몇 살부터 뭐 정신이 있고 뭐 어쩌고 뭐 이런 것을 참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것으로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을 뭐 증거를 댈 수 있고 이런 수준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도 믿음을 줄 수 있으신 분이고 그 뱃속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모른다 이런 소리도 안 됩니다. 즉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어린아이, 태어나지 않은 그 아이들도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오직 구원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밖에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제가 지금 이제 이 창세기 22장을 좀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이삭을 바치라는 이런 사건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하나님 너무 심하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 이게 뭐냐? 왜 죄 없는 어린아이를 잡아 죽이라고 하느냐?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렇게 어린아이는 죄가 없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를 죽이는 것은 정말 나쁜 것이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세상이 또 낙태수술이나 이런 거에 와서는 너무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또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빈정대려고 하는 거지 정말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면 그럼 그렇게 할 수 없죠. 너무나 많은 이 아이들을 죽이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죽어 마땅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지금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끝까지 잘 이해하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은 지금 사실 죽어 마땅한 이삭을 구원하는 내용이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하셔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죽어 마땅한 이삭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 아이를 대신하는 수양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는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신 것이죠. 누구든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되는 것이죠. 이제 창세기 22장을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심에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은 지금 이렇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시작합니다. 즉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영어로 하면은 클리어하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테스트라는 단어하고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로. 그래서 하나는 시험이고 하나는 유혹. 즉 하나는 시험인데 그것은 우리의 그 믿음이 자라나게 도와주는 쪽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고 이 템테이션은 시험인데 오히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라 망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유혹, 그것도 시험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혹적인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죠. 야고보서에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여기는 지금 유혹적인 시험입니다. 아시겠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즉 이 유혹적인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한국말로 번역이 시험으로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왜? 지금 창세기 22장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시험하시죠.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 안 하신다. 이러면 성경이 지금 상반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왜? 하나는 우리의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고 사탄이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위하여 테스트, 영어로 하면 테스트입니다.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를 하십니다. 이거를 먼저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 그러나 좋은 면에서 테스트하신다는 거죠. 즉, 여러분이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그 시험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믿음이 좋고 열심히 하나님을 봉사하면은 하나님이 어려운 일이나 이 시험을 다 없애주는 걸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즉,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기독교적으로 잘 살고 있는 분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을 편안하게, 즉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면 전혀 시험도 하지 마시고 어려움도 없이 편안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도 아브라함을 위해서 오는 거죠. 결국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험 당할 때는 쉬운 게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니 사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그 위치에 여러분을 한번 넣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삭을 죽이라는 이 시험이 어느 정도로 어려운 것인가. 예,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상한 빈정대는 소리들을 자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려워요. 삶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신 이 목적은 절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 예수님이 고난과 핍박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핍박이지 편안함이 아닙니다. 왜?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테스트하십니다. 항상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올 수 있고 맨날 실패하시고 0점만 맞으면 그 시험은 또 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마는 그 시험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해서 더욱 예수님을 닮게 하는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 제가 그 아까 1장을 읽었는데 그 1장 2절부터 읽으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것은 지금 유혹적인 시험이 아니죠? 여러 가지 trials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저하고 오랫동안 공부하셨으면은 이런 구절들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처음 기독교라는 것을 이해할 때에 이제 처음 이렇게 뭐야 성경을 좀 읽고 막 이해할 때에 이런 구절들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뭐 처음부터 그게 잘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한 문제였어요. 아니 시험을 만나면 왜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가 가죠. 무슨 말인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렇게 시험이 왜 오냐 하면요. 지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베레벨 어려운 시험이 옵니다. 그때 오히려 기뻐하시라. 복음을 이해하신 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는 이런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오직 기독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소리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너 어려운 일 당해? 그럼 기뻐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그 믿음을 더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온전한 곳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성경에 여러분과 제가 많이 읽는 구절들 중에 하나 뭐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제가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과 제가 이 수준까지 나가야 됩니다. 예, 아직 좀 멀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들죠. 왜? 우리는 시련이 오면 기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피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나 지금 복음의 수준은, 복음이 요구하는 수준은 그런 시련이 올 때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도 똑같은 시련을, 아니 우리하고는 상상도 못하게 더 큰 시련을 예수님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은 이 복음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 복음대로 사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이걸 지금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그 참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어디까지 믿을 것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한번 좀 깊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저하고 같이. 어디까지 하실 겁니까? 어디까지 믿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겠냐고요. 죽는 일이 있어도 믿으시겠냐고요. 그에게 맡기시겠냐고요. 지금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믿는 한계는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힘들어지면 이제 아닙니까? 거기서부터는 어디까지 가시겠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냥 이삭을 죽이라고도 얘기 안 하시고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너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이삭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참으로 어렵게 기적입니다. 애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요즘도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애가 태어나면 그냥 그 애 완전히 버리대요. 너무너무 예쁘고 귀여워갖고 어쩔 줄 몰라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었어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어디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한계는 어딥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가 어딘가를 좀 오늘 깨닫고 그리고 좀 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지금 이 구절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참 요즘은 참 이상하게 됐어요. 여러분과 저도 요즘의 그 현실에 너무 익숙해져갖고 좀 이상하게 된 것을 쫓아가고 있게 됩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는 아예 이런 스토리는 너무너무 대단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관계가 아예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왜? 이거는 아브라함 수준이지. 왜? 이런 수준은 요즘 없으니까. 이런 수준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성경에 써준 수준이지. 이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수준이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왜? 너무나 기독교의 좋은 본이 요즘은 없습니다. 저도 참 자라나면서 교회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정말 실망하면서 자라났는데 근데 더 실망하는 거는 이제 교회에서 나보다 더 어린 애들도 나보다 더 큰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더 실망이 됩니다. 제 실망이 뭐였냐? 저도 한국교회에서 자라났죠. 이그샘포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본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닮아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느 장로, 어느 집사, 어느 목사를 닮아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가. 진짜 괴로웠습니다. 근데 지금 더 괴로워요. 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야 될 판국이 됐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그들한테는 지금 좋은 본이 되고 있느냐? 참 답답합니다. 이 정도로 지금 엉망이 되다 보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저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아예 아브라함같이 안 하는 것이 정상이고 아브라함이 이게 이상한 거예요. 너무 특별한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저희가. 그래서 요즘은 그냥 정상으로 사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마음을 주지 않아도 되는 그것도 이제 기독교에서 정상이 돼버렸어요. 이건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생각할 거예요, 마음속으로. 아이, 아무리 나에게 무슨 뭐 내 아들을 바치라는 그런 소리는 안 하겠지. 이거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지 나에게는 지금 그런 테스트가 아니겠지. 아닙니까? 여러분한테는 지금 여러분의 최고를 바치라고 안 그러시고 계십니까, 지금? 왜 안 그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안 들으려고 하는 거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에게서 최고의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요구하십니다, 지금도. 그것이 내 아들이 되건, 내 뭐 와이프가 되건, 내 부모가 되건, 나의 남편이 되건, 나의 자비 되건, 내가 가진 재산이 되건, 지금은 우리의 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안 바쳐도 되는 때입니까? 아브라함 같이 안 해도 괜찮은 때냐고요. 너무너무 이상하게 돼갑니다. 왜 이렇게 돼가는 건가?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게을러지는 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와서는 이렇게 힘이 없게 되는 건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에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힘을 내는 걸 아직도 보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와서는 그냥 대강인데 또 그 대강 자체가 괜찮은 것으로 돼버렸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을 지금 바치라는 겁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라 그럽니다. 모리아 땅. 어떤 사람들은 갈보리 산이라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모리아 땅이. 그런데 갈보리 산이 있었던 거하고 대강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나 더 자세하게 나온 건 역대하 3장 1장.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즉 모리아 산이 뭐예요? 성전이 지어진 곳입니다. 즉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던 곳인데, 분명한 거는 갈보리 산하고 가까운 곳이라고 얘기하면, 그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리아 산은, 우선 성전이 세워지는 산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삭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런 명령이 지금 떨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한번 보세요.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도 이러시겠어요? 아마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아침에도 굉장히 주저할 수밖에 없죠. 이것대로 가야서 죽어야 되는 거야? 아니야? 뭐 베레벨 온갖 잡념이 아마 머리에 꽉 찰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조금 더 주저함, 조금 더 망설임이 없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는 지금 보통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히 하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에. 그러면 여러분 지금 3일 동안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즉 이것은 무슨 말을 또 하는 것이냐. 3일 동안이라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뭐 첫날 아침에는 그래 한번 데려가자 죽이자 해다가도 그 다음날에는 아니다 돌아가자 할 수 없다. 그 다음날에는 아니다. 3일이에요 3일.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순종입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이 3일 동안에 생각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아마 가다가 돌아왔다가 딴 데로 도망을 갔다가 또 아마 이럴 수도 있었죠.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즉 확신함이 있습니다. 돌아온답니다. 이삭과 함께 돌아온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설명해 주죠. 히브리서 11장에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어요? 이삭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살리신다 이겁니다. 죽어도 산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이 있기 전에 21장에 가보시면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칭할 것임이니라. 지금 너의 씨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는 이삭의 씨야만 된다고 말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믿는 거냐?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는 정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은 한번 말해놓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디까지 믿을 거냐 이거죠. 잘 믿다가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순간에는 포기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것이 어디가 여러분의 한계냔 말이에요. 잘 믿다가 세상에 어려움이 일어나면 포기하시겠느냐고요. 잘 믿다가 어떻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아니냔 말입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여기 벌써 이삭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에 그 십자가 나무를 지고 가셨는데 이삭도 자기를 태울 그 나무를 지금 지고 갑니다. 그리고 7절, 8절을 읽으면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참 한번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지금 죽이러 가는데 이 아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제가 보는데 그 죽여야 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또 믿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6절에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8절에는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데 뭐냐?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바보가 아니면 지금 몰라요? 더 나가서 이제 그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그때도 모를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싸움이 없습니다. 일치합니다.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아들과 그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일치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마음은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쨌든 믿음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9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하고 이제 확인 그 언약을 확인하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지금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독자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대강 이 스토리를 지금 다 읽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 이삭도 그렇고 둘 다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이렇게 어렵고 어려운 시험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보통 복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라는 하나님의 복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지금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도 엄청난 복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닮으라고 그 복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삶 자체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삶 자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게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이게 복이 아니면, 이걸 복으로 이해 못하면 기독교의 복을 아직도 이해 못하십니다. 기독교의 복은 세상이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해하는 복은 일반 복입니다. 안 믿어도 받는 복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에게 아버지를 닮는 그런 기회를 주고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닮는 그런 opportunity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버지 삶에, 하나님 아버지 삶에 참여됩니다. 즉,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이삭을 죽이러 가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아들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삶 자체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삶 자체를 가지고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결코 아브라함에게 손해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사건입니다. 힘든 사건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지금 아브라함을 예수님 닮게 하며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닮게 하는 것인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가시는 건가?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아버지를 닮으라고 하고 계시는 것일까? 생각을 좀 해보시는 이 밤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최고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도 자신의 최고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최고 즉 여러분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하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그 하나님 삶에 참여하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복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아니 내 아들을 죽이라니요. 아니 내가 이렇게 귀한 거를 하나님께 바치라니요. 아니 하나님 믿은 이유도 이 귀한 거 얻기 위해서였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간 건데 이걸 바치라니요. 너무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치지 못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그리 대단하고 그렇게 중요해서 바치지 못할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신의 최고를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지, 내 아들을 죽이는 것은 그건 더 힘들죠. 아브라함에게 너무한 것입니까? 예, 너무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 겁니까? 어느 정도 사랑을 하시는 거냐.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신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디까지, 무엇을 하는 데까지 가게 하는 거 있냔 말입니다.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네, 이제 후반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예수님을 만날 날이 이제 가까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못하는 것이고 무엇을 못 견디는 것이고 무엇이 어떻게 되면 안 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어떤 것이 어떻게 되면 이제 아니냔 말이에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율법을 지키는 수준에서 순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특히 저희 교회 같은 곳에는 이 믿음을 굉장히 강하게 전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밖에는 이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말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 믿음의 조상이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창세기 22장에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증거되는 거죠. 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고 행위가 없으면 가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어디까지 참게 만들고, 어디까지 견디게 만들고, 어디까지 가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되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라. 즉 뭐예요? 행위로 사랑하라. 즉 사랑도 행위가 아니면 죽은 겁니다. 가짜입니다. 입으로 사랑은 누구든지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교회에 이런 행사에 여러분 참여하기를 기뻐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여러분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런 것에 참여하는 이것도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해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지만 우리가 정말 서로를 위하는 그런 교회인가?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가? 정말 그들의 그 삶이,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인가? 이 사랑이 우리를 어디까지 가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또 형제 자매들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며 그러나 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끝까지 순종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수양이 그 이삭을 대신해서 죽습니다. 즉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입니다. 이삭에서도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도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에서 보면은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어떠세요? 이삭이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티네이저 정도는 되는 것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이 많은 할아버지보다도 요즘 할아버지보다도 더 많이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결박하는데 막을 수가 없었을까요? 힘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지금 그 할아버지 정도 되는 나이에 아버지께서 자기를 묶습니다. 번제로 드리기 위해 자기를 묶어요. 그래서 그 번제 제단 위에 올려놓는데 힘으로 그걸 막을 수가 없었을까요? 아니 도망을 갔어도 아브라함이 쫓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 53장에서 메시아의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렇다고 말합니다. 53장. 거기 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 것을 못 막았을까요? 그 어느 누가 예수님을 결박하고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걸까요? 이삭을 보세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자기 자신을 내어줍니다. 죽는 데까지 순종하는 이삭입니다. 그 아버지를 죽는 순간까지 순종하는 아들, 우리 이삭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하십니다. 그러나 이삭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삭이 지금 죽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삭을 살리시려고 수양을 대신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대신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수양으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 자체가 어린 양이 되십니다. 죽으십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대신하시어 죽으십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신 그분께서 부활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돌려받을 것을, 즉 부활을 확신했듯이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도 그 아들 예수님을 다시 돌려받으십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둘 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또 아브라함과 이삭은 또 누구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이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과 저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하고 최고로 귀한 것, 우리 예수님을 위해 바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예, 세상 가족을 버렸지만 천국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가 100배나 넘게나 주어집니다. 근데 재밌죠. 그렇게 주어지는데 금세에 있어서는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예.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건 금세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는 것이. 누가복음 14장 한 군데 보고 말을 마쳐야 되겠네요. 벌써 10시가 다 돼가네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물론 뭐 수양회가 끝나고 집에 가셔서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말이 아니죠. 그러나 팔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된다는 말은 또 결코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지금 저에게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떠한 행동을 그로하여금 끄집어내게 하느냐. 바로 지금 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죽기까지 순종입니다. 믿음이 이것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 즉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즉 교회의 삶에서 증거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같이 힘을 합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천 장로교회 깨어있으라 지금 명령을 듣고 있는 혹시 잠자는 모습은 아닌지 정말 믿음으로 살지언데 이 삶의 표현이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닌고 죽은 믿음은 아닌지 도대체 뭘 믿는 건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교회에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저희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참 믿음을 가지고 그 참 믿음인 것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기독교 삶은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남을 위하여 내가 죽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즉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들을 죽기까지 아버지께 내어드리고 또 서로 서로에게 죽기까지 내어주는 것.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 꼭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이 교회 안에서 증거되기를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